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각 21일 오전 88세로 선종했다고 교황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이번 주 호남권과 수도권 순회 경선 준비와 함께 공약 경쟁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를 하루 앞두고 지지층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이 폐시추선을 확대 개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각 21일 오전 88세로 선종했다고 교황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 아침 7시 35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렐 추기경은 그는 삶의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부터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심각한 폐렴 때문에 입원했다가 회복해 교황청으로 돌아온 뒤 활동을 재개하던 중이었습니다. 교황은 하루 전날 부활절 대축일에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만나고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합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두 차례 지역 경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걸었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 보장, 대통령 결선 투표제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의 경선 독주 분위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후보 4명을 추리는 1차 컷오프를 하루 앞둔 국민의힘은 정책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전국 확대 구상을 약속했고 홍준표 후보는 복지 분야 공약으로 시정 운영 경험을 부각했습니다. 나란히 대구를 찾은 나경원, 안철수 후보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경북 경주와 포항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양향자 후보는 광주 AI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고 유정복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사법 카르텔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에서 출근길 인사로 유세에 나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세종의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두 번째 재판이 21일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 자리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법정 촬영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가능해 보였냐, 원래 기억은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을 하며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 때와 달리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이 폐시추선을 확대, 개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중동 등에서 석유시추선으로 사용됐던 폐시추선으로 보이는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양식장 지원시설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당국은 2022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높이 70여 미터, 폭 80여 미터의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구조물엔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이 써 있는데 1982년 프랑스에서 건조해 중동 등지에서 석유 시추선으로 사용되다 폐기된 폐시추선을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조물이 설치된 위치는 중국 당국이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 주장하는 설란 1, 2호 근처로 중국은 양식장인 설란의 관리 보조시설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이 구조물이 바닥에 말뚝을 박은 고정시설이란 의혹까지 제기돼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중이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 설정한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의 고정구조물이 생긴다면 이후 해양경계 획정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구조물을 최초로 발견한 2022년 이후 매년 두 차례가량 조사선을 보내 조사해왔지만 최근 중국은 현장 확인을 위한 우리 측 접근도 막았습니다. 중국 해군의 활동 영역도 2000년대 이후 한반도 쪽으로 점점 확장되고 있어 서해에서의 중국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인 한중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회의에서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례대응 차원에서 양식시설을 포함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한중 관련 협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중 양국의 해양 권익 주장이 중첩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해양 업무 대화 협력 메커니즘 등의 경로를 통해 한국의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발 관세 부과 이후 개최되는 한미 양국의 첫 통상협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4일 밤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안보전략 TF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는 양국 재무 통상 장관이 참석하는 이른바 2 더하기 2 형태로 우리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공동수석 대표로 나섭니다. 한 권한대행은 2 더하기 2 통상 협의 이후 양국 통상 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의 네 번째 정찰 위성이 22일 발사됩니다. 국방부는 군 정찰 위성 4호기가 우리 시간 22일 오전 9시 4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9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으로 운송된 4호기는 지난 16일 발사 전 최종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군은 정찰 위성 4호기도 발사에 성공하면 위성 군집 운영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가 더 단축돼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21일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한 끝에 2480대에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5포인트 오른 2488.42로 집계됐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2포인트 내린 715.45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4.2원이 내린 1419.1원에 마감했습니다. 21일 밤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22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 10에서 50mm, 경남과 전남 20에서 60mm 등입니다. 특히 제주도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22일 늦은 밤 무렵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일대에는 23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뉴스를 마칩니다.